예,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예, 전장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영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지역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에서 두 명의 왕들과 가나안 본토에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서는 동부 요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죠. 가나안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초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은요. 요단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대략적인 경계를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1장에 언급되었던 그런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남쪽 경계는 아르논 강이며 북쪽 경계는 헤르몬 산이 있는 고원 지대를 가리킵니다. 차지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가 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므로써 그 지역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그 오른쪽에 있는 요단 오른쪽 오른편에 있는 그 땅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요단 동쪽의 두 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시온 왕이 통치하던 곳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단 동편의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 북쪽과 요단강 상류에 위치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즉 비스가 산기슭까지 이들이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 바산왕 옥은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 거주하면서 갈릴리 바다 동쪽 약 38km 떨어진 성읍에 거주하였습니다. 에드레이라는 이 성에서 거주했던 것이죠. 그가 다스린 땅은 헤르몬산 북쪽 경계에서 남서쪽 경계까지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왕이 통치했던 바로 그 북쪽을 다스렸던 것이 바로 에드레이 왕이라는 것이죠. 이 바산왕 옥이었습니다. 길르앗 지역은 헤스본 왕 시온과 이 바산왕 옥이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통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그 큰 광대한 영토를 두 개 반 지파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의 분배는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이 남쪽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갓 지파가 길르앗 중앙에 있는 가장 목축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북쪽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이 한동안을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예,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왼쪽, 서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요. 그 오른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사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 땅을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땅들을 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7절의 말씀부터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쪽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지명들이요. 어제 등장했던 이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경계선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골짜기는 가나안 북부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세일산은 가나안 남방 경계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이방 31개국의 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간추려서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기존에 가나안 일곱 개 족속이 통치하고 있던 이 땅의 지형적인 특징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지는 사해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유대 산지를 가리킵니다. 평지는 북쪽 욥바에서부터 남쪽까지 해안을 따라 쭉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평원지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지역에 이르는 요단에 있는 계곡을 가리키는 것이죠. 경사지는 사해로부터 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쭉 뻗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광야는 사해 남쪽 아라바의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유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겝은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지역, 가데스 바네아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략적으로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언덕이 있고 또 평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전 지역을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의 후기 일곱 족속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기르가스 족속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가나안 동쪽에 두 왕이고요. 또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 도합 33명의 왕을 가나안 이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고와 이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지만 그것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알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그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삶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려 7여 년에 걸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역경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숱한 역경의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 앞에 그들을 대적하는 33명의 왕들이 나타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 땅에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숱한 장애물들과 대적들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우리의 원수인 악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정 중에 고난과 고통이 당연히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포도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세포도 그 기능을 멈추면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더 이상 없이 확장할 수 없으면 이 세포가 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필연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고난이 주어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당연히 우리 삶에 통과해야 되는 과정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면 이것을 또 믿음 가운데 이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만족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단 동쪽의 땅들은 원래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던 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산왕 옥과 헤스몬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들이 다스리던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본 산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 아르바 땅은 원래 이스라엘이 차지하기로 했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중에 있는 하나의 통과 지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아르바 땅을 두개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대적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게 하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요, 민수기 32장을 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바르고 의로웠기 때문에 이 땅을 얻었던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는요, 목축할 수 있는 양들과 염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길르앗 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또 안목에, 육신의 정욕에 또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은 바로 이 가데스바디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에스골 골짜기를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와 동일한 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라면 너희 전원이 무장을 해서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10개의 족속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다라면 나중에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고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또 이 땅이 결코 이들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또 빼앗기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저해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안 갔잖아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소유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사모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축복에 인색한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면 또 주신다는 거죠. 또 받은 다음에 또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음으로 감당을 잘 하시면 또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